시편 41번 메시지 성도들의 체험과 찬양 가운데 있는 시온과 예루살렘의 귀함 첫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으로 알려진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특별한 그룹의 시편들을 살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이 율법에 대해 말하는 반면 이 15시편들에는 율법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 관해 말하기보다 이 시편들은 포로됨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사랑하였지만 율법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은 후 그들의 죄들과 범죄와 허물들은 증가하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을 섬기는 데까지 갔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17장은 자기 집에 우상을 둔 한 사람에 대해 말하는데 그는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제사장으로 정하고 뒤에 한 레위인을 그의 집 제사장으로 고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기 원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의 땅으로 잡혀가도록 하셨습니다. 포로되어 백성이 고난당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많은 것을 잊었지만 시온과 예루살렘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시온산과 시온산 위에 건축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땅에 남겨진 유일한 표시였습니다. 시온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린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또한 다윗이 택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며 비밀하고 매우 깊으십니다. 누구도 그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땅에 있는 표시였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에서 말하듯이 중심인 시온과 주변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 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이 시편들에 대한 두 메시지에 성도들의 체험과 찬양 가운데 있는 시온과 예루살렘의 귀함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체험으로 인해 시온과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었고 찬양할 때 그것들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경건함과 위로가 아닌 시온과 예루살렘의 운명을 관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아시리아에게 그리고 뒤에는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였습니다. 바벨론과는 달리 아시리아는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거나 성전을 황폐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들이 기록될 때 성과 성전이 남아있었으며 포로된 성도들은 그것들을 그들이 경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표시와 상징으로 기억하였습니다. 왜 이 15시편들을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릅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갈 때에 아래로 향하는 상황이 있었음을 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돌이키는 것은 위로 향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시온의 언덕을 기어올라야 했으며 올라가고 있을 때 그들은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위로 향하는 상황에 있었으며 따라서 올라가는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한동안 내려가거나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종의 포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다시 얻으셔서 우리가 소생될 때 우리는 올라가는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체험을 많이 한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천연적인 방식으로 율법을 소중히 여기거나 율법을 높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돕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우리를 돕는 것은 시온과 예루살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15시편들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성도가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곤경에서 구출하신 것에 관해 찬양함. 시편 120편은 성도가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곤경에서 구출하심에 관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5편에 올라가는 시는 히스기야가 즐겨 노래하던 것임. 역사에 따르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에 올라가는 시는 히스기야가 즐겨 노래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현악기로 이 시편들을 노래하곤 했습니다. 아시리아 북쪽으로 떨어진 곳인 메섹과 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게달. 시편 120편 5절은 메섹에 유하며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장소를 가리키는 두 고유 명사를 봅니다. 메섹은 아시리아 북쪽으로 떨어진 곳이었으며 게달은 아라비아 남쪽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둘 다 시편 기자가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인해 사로잡혀갔던 곳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20편이 아시리아의 침략과 관련되어 있음을 가리킵니다.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취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메섹과 게달에 있는 포로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포로된 시편 기자가 고난의 고통을 당함. 어떻게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메섹과 남쪽에 위치한 게달에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 대답은 시편 기자가 틀림없이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사로잡혀간 경건한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으리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환난은 포로된 시편 기자의 고난의 고통을 가리킬 것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6절은 그가 오랜 기간 동안 포로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오래 거하였도다.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먼저는 아시리아인들이요 그 다음은 바벨론과 바사 사람들로서 모두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습니다. 침략적인 아시리아 사람들은 화평을 위하지 않고 전쟁을 위하였습니다. 따라서 7절에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침략자들은 또한 거짓말쟁이들이었으므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올라가는 시편 가운데서 첫 번째 것은 포로된 시편 기자의 고통을 묘사합니다. 성도가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악에서 지키신 것에 관해 찬양함. 시편 121편은 성도가 산으로 올라가면서 여호와께서 모든 악, 곧 환난에서 그를 지키신 것에 관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를 지키시는 분인 여호와. 5절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역사에 의하면 여기에 지키는 자는 히스기야를 지키는 분이신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보호가 없었다면 분명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사람에게 죽임당하였을 것입니다. 산을 향하여는 천지를 지으신 분인 여호와를 가리킴.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합니다. 1절에 있는 산을 향하여는 산을 포함하여 천지를 지으신 분인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해와 달은 하나님의 지키시는 도구가 됨. 시편 121편 6절에서 기자는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해와 달은 하나님의 창조를 가리키며 둘 다 하나님의 지키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나는 1937년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동안 이 구절의 특별한 성취를 체험하였습니다. 나는 동역자들에게서 중국 중심부에 있는 항주를 떠나 산동 반도 끝에 있는 내 고향 칩으로 돌아가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길고도 복잡한 기차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일본 비행기들의 공격 위험이 있었으므로 기차로 여행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늘이 맑을 때에는 비행기가 밤낮으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경보가 울릴 때마다 우리는 기차를 떠나 들판에 숨어야 했습니다. 낮에 하늘에 구름이 끼면 승객들은 안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밤에라도 하늘이 맑고 달이 밝으면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시편 121편을 읽게 되었고 6절에 있는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나는 승객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방금 성경에서 낮에 해도 너를 상치 않고 밤의 달도 너를 상치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도 안전할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간증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경보 없이 산동지방의 중심도시에 도착한 후 나는 내가 말한 것에 대해 그들에게 물어보았으며 그들은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나는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나를 지키시는 분인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성도가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함에 관해 찬양함. 시편 122편은 성도가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함에 관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함에 관한 달콤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율법을 관심하지 않고 시온과 예루살렘을 관심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기뻐함. 시편 기자는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말할 때 기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는 누군가가 교회 갑시다 라고 말할 때 기뻐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찬양함. 2절부터 4절까지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지파들이 향하여 올라가는 예루살렘을 찬양함을 봅니다. 다윗집의 보좌가 판단을 위해 그곳에 놓임.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집의 보좌로다. 여기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과 형통을 구하는 시편 기자의 기도와 축복. 6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평안과 형통을 구하는 시편 기자의 기도와 축복입니다. 6절에서 그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은 예루살렘에 관한 시편 기자의 친밀한 느낌을 표현합니다. 7절은 시편 기자가 그 자신의 안락을 관심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평안과 형통을 관심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8절과 9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귀환한 포로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에 관해 찬양함. 시편 123편은 성도가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귀환한 포로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에 관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짧지만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시편 기자가 눈을 들어 여호와를 향함. 시편 기자는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성도들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3절 상반절은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에서 가장 두드러진 단어는 긍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문제입니다. 긍휼은 자비보다 더 깊은데 이는 자비가 외적인 것인 반면 긍휼은 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경멸과 멸시로 인해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경멸과 멸시로 인해 귀환한 포로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3절 하반절과 4절은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전히 포로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였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그들이 경멸당하고 조소받고 멸시당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러한 체험을 겪고 있는 동안 그들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었으며 귀환했을 때 시온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원수들의 침략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도우심에 관해 찬양함. 시편 124편은 성도들이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원수들의 침략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도우심에 관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먹이로 주지 않으심. 원수들이 그들을 대항하여 그들 위에서 삼키기 위해 업무라는 물같이 분노하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 이 사이에 씹힐 먹이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넘치는 물이 그들의 혼을 잠기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편 기자는 그분의 도우심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들의 도움이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음. 시적으로 말하면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냥꾼에게 위협당하는 새와 같았지만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인해 올무를 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도다 라고 선포하면서 끝냈습니다. 성도가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두르심에 관해 찬양함. 시편 125편은 성도가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두르심에 관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시온산과 같음.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시온산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시온산을 사랑했으며 그들 자신을 시온산에 비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심. 2절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듯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심을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심.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그 마음이 정직한 자들과 그들의 굽은 길로 치우쳐가는 사람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심을 말합니다. 4절 상반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선인에게 선을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선이라는 표현은 시편 기자의 관념이 여전히 선악의 원칙을 따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선하지 않습니다. 그럴진데 어떻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선인에게 선을 베푸시라고 요구할 수 있었습니까? 이 기도는 시편 기자가 옛 전통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평강으로 축복함. 이 시편은 기자가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으로 끝맺습니다. 귀환한 포로들이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큰일에 관해 찬양함. 시편 126편은 귀환한 포로들이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큰일에 관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자처럼 기뻐하며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기쁨으로 울려 퍼지는 외침이 가득함.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시온으로 되돌리실 때에 그들이 꿈꾸는 자들과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기쁨으로 울려 퍼지는 외침이 가득하였습니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 그들의 포로를 다시 돌리실 것을 구함.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에들 같이 돌리소서. 비록 백성들 중에 얼마는 귀환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포로된 상태에 남아 있었으며 여기서 시편 기자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 그들의 포로를 남방 신에들 같이 돌리시기를 구했습니다. 얼 수 있는 북방 신에와는 대조적으로 남방 신에는 흐르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나는 이것이 포로들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인간적인 의미에서 낯선 나라에 포로되어 있는 상태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신성한 의미에서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관해 이방인들에게 전파함을 통하여 씨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들이었지만 사실 그들은 복음 전파자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포로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탁월한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그들의 복음 전파는 씨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방인들이 이들 포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인도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포로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씨를 뿌렸음을 가리킵니다. 시편 126편 5절은 기쁨으로 울려 퍼지는 외침으로 거두는 것을 말하고 6절은 기쁨으로 울려 퍼지는 외침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울려 퍼지는 외침은 기쁨의 함성이요 즐거운 소음입니다. 포로들은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단들을 지고 기쁨으로 울려 퍼지는 외침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도가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그분의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돌보심과 축복에 관해 찬양함. 시편 127편은 성도가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그분의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돌보심과 축복에 관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올라가는 노래는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돌보심.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돌보심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심.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것은 특히 장로들과 그들 자신을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건축하지 않으신다면 건축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헛될 것입니다. 주님이 성을 지키시지 않는다면, 즉 왕국인 교회를 지키시지 않는다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의 파수가 헛될 것입니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됨.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것은 만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것을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헛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스스로 수고하고 애쓰는 대신 그분을 의뢰해야 하는데 이는 그분이 그분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심지어 그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는 것은 무엇이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심. 3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임.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화살인 자녀들로 그와 전통을 채우는 남자는 복이 있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주님을 의뢰하지 않고 애쓰기보다 단순히 아이들을 낳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적이고 그들의 일을 하는 데 매우 부지런하지만 자녀들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전통에는 화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즉 수고할 것인지 아니면 안식하면서 자녀들을 낳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127편은 해방의 시편, 즉 수고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심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수고하든 수고하지 않든 상황은 동일합니다. 어찌 되었든 그분은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것에 더하여 그분은 증가로서 자녀들로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수고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결과는 나의 수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에 달렸음을 믿습니다. 이 시편에 있는 솔로몬의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 수고하며 어떤 것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홀로 수고하기보다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돌보실 것이며 그분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올라가는 노래에 묘사된 것이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증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면 말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실망합니다. 우리가 증가를 기대하면 할수록 증가는 더욱더 줄어듭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평강과 안식이 없으며 이러한 올라가는 노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증가는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주시는가에 달렸습니다. 돌봄도 축복도 그분에게서 옵니다. 주님을 의뢰하지 않고서 하는 것은 헛되지만 주님을 의뢰하기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임을 아는 오늘날의 솔로몬이 되기를 배웁시다. 그러한 솔로몬이 되기를 배웠다면 그때 우리는 주님, 저는 자신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긍휼을 신뢰하고 주님의 축복을 신뢰하고 주님의 임재를 신뢰하며 주님의 영을 신뢰합니다.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27편의 체험입니다.